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깜짝 목요일에 돌아왔습니다.
네, 네.
왜죠?
저희가 오늘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방송을 원래 이제 다음 주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건이 지금 계속 돌아가는 중이기도 하고 관련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방송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4월 7일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수정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방송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목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는 두 편의 방송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까 홍상지 기자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스토킹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달 23일이었는데요. 새 모녀가 자택에 침입한 25살 남성에게 차례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체포 당일 이틀 전부터 새 모녀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범행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들과 자해로 부상을 입은 살인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1996년생, 이름은 김태현으로 새 모녀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4월 5일 이 신상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네, 서울경찰청은 이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서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면서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그 증거가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김태현은 새 모녀 중에 큰 딸을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1월부터 석 달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서 이 김태현의 범행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이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해왔는데요. 2013년에 312건에서 2015년 363건, 그리고 2019년에 58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토킹이 어떤 범죄로 인식되게 된 게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이니까요.
그쵸.
분명히 이 통계가 담지 못한 그런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맞습니다. 당장 뉴스 검색창에 스토킹 범죄라고만 쳐도 이제 여러 사건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김태현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졌던 23일 전북 순창에서는 광주 대구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성이 수십 킬로미터를 집요하게 쫓아와서 피해 여성이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틀 뒤인 25일에는 창원에서 10년 동안 60대 여성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해서 20년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네.
참혹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만연한 범죄인지를
그렇죠.
좀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있었던 안인득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예, 굉장히 이것 또한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18세 미성년이었던 최양을 반년 넘게 안인득이 스토킹을 하고 아파트에 불을 내서 최양을 비롯해서 5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그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살해 사건이 있기 전에 최양의 가족이 집 앞에 CCTV를 설치해서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을 하고 막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신고를 한 지 한 달 뒤에 방화 살해 사건이 벌어져서 이 스토킹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죠.
항상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참 알게 되고 목소리가 커진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데 그동안에는 스토킹을 해도 경범죄로 다뤄졌었어요.
네.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분류가 돼서요. 범죄로 인정이 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었거든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래서 계속 있어 왔던 건데요. 그래서 드디어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논의가 됐는데 그 이후 22년 만이죠.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이 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그 심각성을 공론화해오고 또 연구 및 법안 마련까지 힘을 보태셨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모시기 전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페이지 가면은 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볼 수 있는데요. 스토킹을 범죄로 일단 명확히 규정을 했어요. 네. 법안에서 규정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함.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정의를 했고요. 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한다고 법안에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요. 이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요.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법안이 이제 22년 만에 통과가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부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동시에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 법안 자체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라는 네. 지적도 있었어요. 예컨대 스토킹 행위 자체를 너무 까다롭게 규정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피해자의 범위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 피해자로 한정을 했다는 점. 스토킹 범죄는 사실 그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 피해자 그쵸. 직접 예, 직접적인 피해자만 인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토킹을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이 되어 오는데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2020년에 내놓은 통계를 보면요.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 그러니까 좀 친밀했던 사람들에게로부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인이거나 전 애인이 36.5% 가해자 중에서 예, 그리고 배우자인 경우에도 13.5% 그러니까 직장 관계자가 12.3%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면식범,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점이 어떤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공지사항을 듣고 이수정 교수님을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golbaengi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듣동라 유튜브 채널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영상이 하나 업로드됩니다. 많이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모시고 이 김태현 사건을 비롯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아, 정말 이 반갑다는 인사를 하기가 참 무색하게 참 좀 참혹한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모시게 됐네요.
네.
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수님, 이번에 노원구에서 발생한 이 김태현 사건은 뭐 아직 구체적인 전말이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스토킹을 한 기간이 몇 달, 뭐 적어도 3개월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스토킹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현재는 살인 사건입니다. 세 명의 여성을 살해한 살인 사건이 결국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스토킹을 한 기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뭐 살인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단순 증거 정도로밖에는 취급을 못 받는 게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성범죄 전과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성범죄 전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음란물에 심취했던 그 사람의 어떤 그 습벽하고 매우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서 카메라 촬영도 하고 또 뭐 어린 미성년자 여자 아이들한테 이제 신음소리 같은 것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이제 도착이 성도착이 이제 진행 중이었던 와중에 이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온라인 스토킹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스토킹까지 한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스토킹을 한 이후에 어디에 그 살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았을 거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피해 여성이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본인을 그 감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몇 시간 동안 집을 나가지 못한 왜냐하면 밖에서 그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호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자 가족들이 더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먼저 죽인 두 명은 우발적이었다 이런 주장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목표물을 삼은 그 집 이제 첫째 딸은 계획적인 살인이다 하는 부분까지는 시인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흉기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는 살해 후에 갈아입을 옷까지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 검색에서 이제 그 급소 또는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다 검색을 하고 들어간 상황이라 계획살인은 이제 그 피할 수가 없는데 결국 목표물은 세 번째 들어온 첫째 딸만이 계획살인이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그건 사실 변명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미 그 집에 여자들 셋이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 첫째 딸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방법이 그 피붙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을 뭐 충분히 해범직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주기 위한 순차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데 지금 이 김태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의 여성을 이미 살해했기 때문에 살해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토킹은 사실 이제 고의성을 입증하는 단순 증거 정도인데 이 사건이
네,
지금 벌어진
네.
걸 보면은 근데 2019년에 이 안인득 사건도 스토킹 범죄가 방화, 연쇄,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였고 이번 김태현 사건도 스토킹이 결국엔 이 살인이라는 강력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요.
네.
교수님께서 사실 오랫동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 오셨잖아요.
네.
스토킹 범죄가 이렇게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렇게 집요하게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단순 구애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옛 뭐 말씀에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구애 행위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스토커들의 이제 어떤 그 집착은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처럼 사실은 굉장히 그 거절을 애당초에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같은 데는 별로 개의치 않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도착적인 의지, 본인의 어떤 뭐 이상 심리,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만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몰두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피해, 정신적 상해까지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그런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죽여서 없애겠다. 내가 갖지 못하면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뭐 보통 보면 피해 망상과 관계 망상이 보통 함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끝에 여성들이 살해되는 숫자가 꽤 되고요. 보통 이제 여자가 인명피해가 나는 살인사건의 한 30%에서 40%가 판결문 분석을 해보면은 스토킹을 하는 기간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번 사건은 3개월 쫓아다녔고 안인득 사건은 거의 몇 년간 쫓아다녔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감시하고 압박을 주고 뭐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 끝에 인명피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매일 하는 소리지만 이제 범인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잡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죽고 난 다음에 범인을 잘 검거하는 건 소용이 없죠. 죽기 전에 뭘 대책을 그렇죠.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다니는 기간이 한 30%에서 40%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살인사건에 만일 있다면 그 쫓아다니는 행위를 막아야 목숨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 20년 동안 사실 부르짖어서 결국은 21대 국회에 지금 입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이제 노원구 사건은 만약에 20대 국회 때 이게 입법이 됐었으면은 뭐 경찰에게 신고라도 하고 스토킹으로 상습 스토커로 지금 이 법안에 보면은 3년 징역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이 친구는 흉기도 들고 다녔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5년 징역까지 줄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더라면 좀 그 하는 안타까움이 지금 있는 거죠.
저도 정말 통탄스러운데 이게 얼마나 시급한 법안이었는지를 또 이렇게 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피해자의 범위도 피해자의 지인이나 동거인처럼 피해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넓혀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 굉장히 충격적으로 맞아요.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건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족들, 자식이나 뭐 부모나 형제나 또는 동거인까지 없애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악감정이 결국은 이 그 악성 스토킹의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인들, 그러니까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도 이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스토킹 처벌법에 지금 이런 이제 그 동거인들까지 그 괴롭히는 행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입법이 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단 첫 번째 단추를 끼웠으니까
네네.
유례 없이 우리나라의 이제 사법제도에 스토킹이라는 죄명을 산입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개정을 해 나가면서 뭐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면 뭐 차후에 이제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는 또 질문을 드릴 것 같고 교수님께서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이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되게 높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일단 왜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사이코패스 범죄를 구별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나름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합리적인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데 이 사람의 사고, 범행 당시의 사고 방식을 이제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예컨대 지금 우발적이다 이렇게 주장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피의자의 말을 만약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앞에 돌아가신 두 분은 그냥 우발적인 죽음이 돼버리면서 형량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또는 이제 그 피해자를 지배하는 게 욕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에게 가장 그 상처를 주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가족을 죽였다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냉혈한 사이코패스들이 결국 갖는 범행의 동기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죽였어도 동기가 달리 파악이 되면서 세 명에 대한 살인의 이제 계획살인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형량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를 파악하는 건 나름 중요할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트는 일반적으로 절대 시인하지 않고 거짓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하는 이제 진술들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뭐 그 언론에서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 사람이 아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앞에 일단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일단이 갖는 의미가 뭐냐를 해석함에 있어서 만일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면 예컨대 그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만한 매우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 일단이란 그 이야기 속에 사실은 그 사람이 진심이 내포돼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일단 카메라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얘기하지만 피해자한테는 눈곱만큼도 죄송하지 않다. 왜냐? 날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게 범행 동기라고 주장 중이잖아요.
네.
무시한 자가 예컨대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내가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아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암만 눈앞에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봤자 그것은 그냥 말뿐이고 사실은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사실 뭐 이 사람의 살아온 행적이나 이 사람의 이제 심성이나 이런 것들로 추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판정은 뭐 점수가 25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람이 이제 이 범행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온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얼만큼 이제 심신미약 등 어떤 정신적인 취약성 없이 저지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스토킹 처벌법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뒤늦게라도 그래도 통과가 된 점은 다행이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스토킹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공식적인 용어로 포함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반대로 말하면은 참 스토킹이 그동안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식 개선을 하는 과정이 뭐 지난번에 저희 이수정 교수님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지난했을 것 같아요.
에휴, 그거는 뭐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진짜 진짜 많은 그 국회에서 이제 토론을 참여하고 그래 왔는데 이제 그 뭐 장막 같은 게 있었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토킹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스토킹 자체로 물리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는 아닌 거예요. 일종의 예고 정도의 이제 행위일 수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결말이 예고되는 공포스러운 일이긴 하나 피의자 입장에서 용의자 입장에서는 아무 의도가 없었다.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여성을 마구 끼어들게 하면서 쫓아가놓고 사실은 우연히 목적지가 같아서 그냥 내가 갔을 뿐이다. 좀 과속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뒤집을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공포를 느끼지만 뭐 도저히 이 구성요건, 범죄 구성요건임은 사실은 모든 요건이 충족돼야 돼.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뭐 육하원칙에 딱 그 채워져서 그 입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쫓아간 이유가 입증이 안 되니까 사실은 처벌하기가 어렵죠. 기존의 형법의 틀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토킹이라는 죄명은 형법에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폭행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그리고는 뭐 상해는 더더욱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인생이 망가지죠. 공포 때문에. 그래서 집 바깥을 나올 수도 없고 몇 시간씩 이제 그 검은 패딩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네. 되고.
돌아서 가고 일부러.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검은 패딩을 잡아서 물어본들 아, 뭐 주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돌아다니는데 왜 나를 그 경찰에서 뭐 제재를 하느냐, 자유권 침해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나라가 워낙 또 인권을 중시 여기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는 그 어떤 제재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온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이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문제는 지속적 반복적 그 스토킹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으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CCTV가 세상 천지에 다 달려 있으니까 아닌 듯 사건도 사실 CCTV 때문에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민간인이 경찰에다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경찰 보고 수사를 해라.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여성들은 공포를 느끼면 신고만 하시면 되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해야 됐던 일들을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뭐 시대가 됐고 신고만 열심히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는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그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스토킹이 범죄이기 때문에 뭐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뭐 어떤 이상한 음란물을 보냈다 스토킹 1회 2회 따져가지고 만약에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게 맞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이제 괴롭힘을 줬다 그러면은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게 뭐냐 그게 응급처치 긴급 응급조치예요 그중에는 어떤 것까지 있느냐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한 김태연을 신고했다면 만약에 피해자가
네.
그러면 김태연을 잡아다가 유치장에 유치를 시킬 수도 있고 심하면은 구속을 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구속만 시킬 수만 있었어도 이 여자 세 분은 지금 생존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임시조치를 하는 게 사실은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에요. 죽기 전에 개입하라. 그런데 누가 개입하느냐. 피해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라. 이거는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다.
네.
그런 취지의 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특히 이제 기성 뭐 세대는 남녀를 내가 보기에는 남녀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이제 그 구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그러니까.
거지.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원래부터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거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쫓아다니는 행위만으로 이제 검거를 하면은 선량한 젊은 청년들이 다 범죄자가 되면 어떡할래. 뭐 이런 생각까지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이 입법이 안 되게 만드는 이제 장애물이 됐던 거죠.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은
금방 알 수 있죠.
증거를 정말 네.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CCTV도 다 있고. 근데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되고 알아서 증거를 수집해서
그렇죠.
경찰에 갖다 줘야 됐었던 상황이 너무 참
네.
아 너무
맞아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닌 듯 사건에서 너무 안타까운 건 카메라를 갖다 CCTV를 집 문 앞에다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갖다 달아놓고 그것까지 세이브를 해서 경찰에다 갖다 줘도 경찰이 아직 폭행이나 상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그게 결국 다섯 명을 죽인 이유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들이 이런 신변의 위협을 참아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한 노릇이었던 거죠.
교수님께서도 이번에 통과된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 좀 보완이 되면 좋을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뭐
네.
예컨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점 같은 것들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의사불벌죄가 유지돼야 되는 스토킹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반의사불벌죄가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피해자의 의지도 상관없이 중한 스토킹도 있어요. 이번 사건처럼.
네네.
그런데 이 중한 스토킹에도 그대로 반의사불벌죄가 똑같이 무자르듯이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검은 패딩을 입은 김태현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반의사불벌죄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계속 협박하면서 고소 취하라고 쫓아다니는 게 그게 결국은 반의사불벌죄 때문일 수 있잖아요.
네.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중한 스토킹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굳이 물어보지 않고도 수사기관에서 입증만 되면 유치를 하건 구속을 시키건 분리 조치를 강제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제 어떤 스토킹 행위가 중한 데서부터 경한 데까지 쭉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법을 시행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아.
저한테도 스토커가 하나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스토커는 여성이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조현병인
네.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인이 이제 피해망상을 갖고 있는데 성착취 피해자라고 스스로 이제 그 일종의 망상이죠. 사고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그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 뭐 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출몰을 해요. 뭐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차 앞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제 나를 만나서 그 피해를 호소하고 싶어서 또는 이제 지난주에 뭐 하여튼 며칠 전에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 이제 그 피해 사실을 이제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리창을 열고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그 종이에다가 자기의 피해 사실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좀 읽어달라고. 인터넷을 쓸 수 없다고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뭐 누군지도 모르고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의 양상도 굉장히 불특정 뭐 하여튼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고장에 비슷하게 진행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떤 과거에 무슨 피해 사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신고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분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스토킹한 사람이 틀림이 없지. 그러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을 고소할 생각이 없거든. 병원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경찰서는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나에게 어떤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정도의 내가 괴롭힘을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게 전부 다 중대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여성 뭐 피해자든 여성이든 여성이 피해자가 많으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경계가 있는 거고. 네. 예. 그런데 반의사 불벌죄가 되면은 굳이 판단이 필요 없는 스토킹까지 다 피해자한테 전부 책임을 떠다 맡기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사건들이 접수가 되면 뭐 어느 어떻게 보면 수사 지침일 수도 있고 뭐 양형 기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좀 더 정리가 돼야 될 것이다. 정리가 되는 정도의 시점에는 법률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지금은 아직 시행을 안 해봐가지고 네네, 어디서부터 예, 이걸 끊어야 될지는 뭐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다. 예.
일단 예, 법이 통과됐으니까 계속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고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하는지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지켜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네요.
그리고 저는 네. 일단 또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지인인 경우도 있고 혹시라도 내가 해코지당할까 봐 또 두려운 마음도 그렇죠. 있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법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또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접근 금지 명령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임시조치 안에 뭐 신변보호를 그럼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걸 더 추가한다거나 예컨대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장 개정 이제 9월 달 이후에 개정의 첫 번째 사안은 상습적으로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구속을 시켜버릴 수 있게 그런 죄명을 하나 추가하는 거. 그거는 이번에 가정폭력처벌법은 이제 임시조치 상습 위반의 죄 같은 게 이제 추가됐거든요. 스토킹 방지법에도 스토킹 처벌법에도 그런 그 조항을 하나 더 넣는 거는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웬만한 이제 합리적 사고를 하는 스토커들은 경찰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거든요. 구속돼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교도소 갈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김태현 같은 그런 스토커들은 경찰이 개입을 했어도 지속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네. 아, 교수님, 바쁜 시간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목요일에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댓글 친구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